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랩 6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이슈 브리핑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 쿠팡을 둘러싼 사건 사고와 논란들입니다. 지난 6월 17일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쿠팡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고요. 쿠팡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죠. 이렇게 투자금을 확보해서 현재 뭐 커머스, OTT, 배달, 물류 뭐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노동자들의 안전, 노동권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쿠팡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고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만 오늘은 쿠팡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여러 사건 사고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에 있었던 물류센터 화재 사고부터 짚어보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덕평물류센터였는데요. 이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축구장 15개 넓이와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천이 교통망이 워낙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물류센터들이 원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큰 건물 지하 2층에서 화재가 시작됩니다. CCTV를 보면은 물품 진열대 선반 위쪽에 있던 멀티탭 전선에서 처음 불꽃이 튀어요. 뭔가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죠.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빠르게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난 시간대가 오전 5시 반 정도였다고 해요. 이때가 마침 그 근로자들 교대 시간이어서 퇴근을 했거나 뭐 퇴근을 준비 중이던 직원이 많아서 더 신속한 대피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나마 다행인 일이죠.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 150여 명도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고요. 그런데 물류센터 자체가 워낙에 면적이 크다 보니까 큰 불길을 잡는 데까지 이틀 정도가 걸렸고요. 잔불 정리 작업을 거쳐서 완전 진화를 하기까지는 6일이 걸렸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한 명의 소방대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은 잔불을 잡기 위해서 지하 2층으로 갔다가 화재가 다시 확산돼 미처 나오지 못하고 화재 발생 사흘째인 6월 19일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다른 대원들에게 늘 차분하면서도 든든하게 후배들을 챙기던 대장님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김동식 대장의 동료뿐 아니라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까지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렇게 화재는 진화가 됐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릅니다. 스프링클러는 뭔지 다들 아시죠? 이 건물 천장에 달려 있어가지고 실내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뭐 7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천장에서 물을 뿜는 소화 장치죠. 이 장치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스프링클러 논란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이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에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지체됐다, 화재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의 발언이니 당연히 여파가 컸죠.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쿠팡 직원이 남긴 글도 이 본부장의 말을 뒷받침해줬는데요. 그는 화재 당일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화재 경보가 평소에도 자주 오작동을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층계 밑쪽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목격하게 되고 이를 안에 있던 직원들에게 소리쳐 알려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워낙 자주 하다 보니 스프링클러를 평소에 꺼뒀고 화재 당일에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발화 당시에 물류센터 내부 CCTV를 보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름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화재 경보가 잘못 울려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물류센터 내에 있는 설비 물품들이 물에 젖잖아요. 그러면 물품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에서 스프링클러를 평소 꺼놓는 경우가 뭐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쿠팡 화재에서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고의로 스프링클러를 꺼놨다는 의혹이 이 글과 그리고 이상규 본부장의 발언으로 불거지게 됩니다. 실제로 소방대가 현장에 갔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측이 평소에는 스프링클러를 꺼놨다가 화재를 인지하고 뒤늦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의혹의 진실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뭐 사실 이번 화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기도 하고요.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물류센터가 탁 트인 구조에 그 안에 가연성 소재도 많다 보니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되기가 상당히 쉽다고 해요. 지난해 4월에 이천 한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운영하던 물류센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번 사고는 다행히 노동자들이 신속히 대피했고 그래서 인명피해를 또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요. 이번 일로 소방청은 전국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고요. 화재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의 위법사항 여부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에는 경찰, 뭐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뭐 이런 곳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합동감식이 현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쿠팡은 이번 화재로 일터를 많은 직원들이 잃게 됐잖아요. 이번 화재로 일터를 잃은 전체 직원의 97%를 새 근무지로 전환 배치했고 화재로 소실된 직원들의 소지품에 대한 보상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제가 앞서서 이번 화재가 지하 2층, 물류센터 지하 2층, 물품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멀티탭이 지하 2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어요. 지하에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 한참 여름이고 다들 더우니까 에어컨은 없고 그러니까 선풍기를 키려고 직원들이 일하는 선반마다 콘센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콘센트 중 한 곳에서 불꽃이 튄 거죠.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찜통 더위를 버텨온 근로자들의 평소 노동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 일로 뭐 평소 근로자들 대부분이 물류센터 내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때도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직원이 당장 자기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 119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도대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는 거지?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쿠팡의 명분은 안전 때문이었어요. 물류센터 내에 위험한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게차나 뭐 컨베이어 벨트나 뭐 그렇기 때문에 창고 안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가 분산돼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함에 스마트폰을 두고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에는 사용이 어렵고 이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었다는 게 쿠팡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직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식사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식사를 하자마자 일에 투입되는 실정이고 사실상 물류센터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창고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는 쿠팡만의 일은 아니에요. 아마존이나 페덱스 같은 다른 세계적인 물류 업체들 역시 안전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지난 4월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물류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생산과 관계된 일 외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마존 역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긴급하게 가족과 아이 돌보미에게 연락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했어요. 쿠팡 역시 자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들의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도 쟁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충분한 아니 최소한의 휴게 시간이 보장이 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작년 10월에는 한 20대 노동자가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은 지난 2월 산재로 인정이 됐고요. 올해 1월에도 쿠팡 동탄물류센터 노동자가 야간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겨울에 추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구는 핫팩뿐이고 이걸로 야간 노동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당시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뿐 아니라 모든 물류센터가 비슷한 현실이고 쿠팙은 노동자들에게 매일 하루 두 개의 핫팩을 제공해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까지 다시금 회자가 되고 이번 화재 사고로 뭐 쿠팡의 안이한 사고 대처와 노동 환경 문제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쿠팡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뒤에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기도 전에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에서 사임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게 또 불씨를 지피기도 했어요. 김 전 의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 의장직에서 물러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죠.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법이잖아요.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에서 이제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리고 왜 하필 사임을 발표한 타이밍이 화재 사고가 나서 뭐 5시간이 지난 후였는지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뭐 쿠팡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김 이사의 사임은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발표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사임을 발표하면서 김 이장은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이 내용 역시 지금 현재 국내 사업장에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이런 발표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후 쿠팡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냈고요. 화재 사고 유가족 및 직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범석 전 의장은 화재 진압 도중에 순직한 김동식 대장의 빈소를 직접 조문하기도 했는데요.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많은 소비자들의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수십만 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을 둘러싼 사건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앱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쿠팡 역시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를 운영하고 있죠. 사고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요. 이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있는데 이 분식집에 한 고객이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음식을 받고 난 후 자신이 주문한 새우튀김 한 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면서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튀김 값을 환불해줬는데요. 고객이 이에 그치지 않고 쿠팡이츠 측에 항의 전화를 해서 음식값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해당 분식집에 대해서는 별점 1점과 개념 없는 사장이다 라는 혹평까지 달아냈죠. 소비자들의 별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A씨는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은 쿠팡 이츠 측의 연락을 또 받게 됩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빨리 해결해달라는 전화였죠. 이렇게 고객으로부터도 항의 연락을 받고 또 쿠팡 이츠로부터도 계속 연락을 받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던 A씨는 쿠팡 이츠 측과 통화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쓰러진 지 3주 뒤에 A씨는 결국 사망을 하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고객으로부터 3번, 쿠팡 이츠로부터 4번의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일명 이 새우튀김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해오던 배달앱의 구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사실 요식업이나 뭐 이런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블랙컨슈머 문제는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배달앱은 소비자들의 평점이 바로 딱 별점으로 부각이 되고 그게 주문량으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더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소비자들의 별점을 우선하는 구조로 판을 깔아둔 플랫폼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쿠팡이츠의 약관을 보면은 고객의 이의제기 또는 주문 접수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고객과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판매자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게 정말로 플랫폼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배달앱의 리뷰, 별점 제도가 악덕 소비자들을 양산하고 업주들을 괴롭히도록 판을 깔아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소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리뷰와 별점을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배달앱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시민단체에서는 배달 품질과 음식 품질 평가를 일단 분리하고 지금까지는 배달 품질에 대한 리뷰 역시 점주의 책임이 아님에도 해당 음식점 리뷰에 남기는 방법밖에 없도록 돼 있었죠. 이렇게 배달 품질과 음식 품질 평가를 분리하고 별점의 재주문율과 단골 점유율 같은 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쿠팡이츠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블랙 컨슈머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악성 리뷰에 점주가 바로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합니다. 요새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뭐 가게를 예약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플랫폼 안에서 편의를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플랫폼은 그동안에는 우린 그냥 플랫폼일 뿐이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이런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N번방 사건만 봐도 플랫폼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만 깔아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점 업체나 뭐 이용자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책임을 방기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놓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입장들이 맞물려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다뤄온 기업이죠.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5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OTT 서비스와 해외 진출을 모색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500억 원을 들여 도쿄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려고도 했었죠.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에도 이 물류 인프라를 투자하는 데도 1조 원 넘게 투자할 계획이고요. 일자리 확보가 귀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쿠팡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은 이렇게 쿠팡이 사업을 한참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이었어요. 몸집이 커지고 그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진 만큼 이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쿠팡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 다뤘지만 쿠팡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사실 노동 문제만 떼고 봤을 때 쿠팡은 사실 배송기사나 물류센터 직원을 다른 곳들과는 달리 직고용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노동 현실은 사고가 터진 이후에야 우리가 알게 됐죠. 많은 기업이 기술의 혁신을 앞세워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과 다른 업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소비자들은 기존과 다른 편의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라진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권리를 기업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기업 자체적으로도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쪽에서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방송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듣동러분들이 많아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역시나 같은 느낌을 또 한 번 저 역시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앞세운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내가 얻은 편의가 누군가의 편의를 빼앗아서 얻은 편의라면 밤에도 주말에도 새벽에도 누군가가 일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를 받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함 뒤에 당연하지만은 않은 노동이 뒤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똥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